현대의 의술은 예시대의 의술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전하여 있습니다. 현대 의술로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전히 사람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평생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몸에 한두 가지의 작은 병을 몸에 지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매일매일 많이 드신 분들은 이 한 주먹이나 되는 약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드시면서 살아갑니다. 저도 요즘 약들이 좀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콜레스테롤 약도 먹지요. 또 혈압약도 먹지요. 비타민 D도 먹지요. 뭐 이상한 또 약들 이렇게 자꾸 늘어갑니다. 예전 20대, 30대는 뭐 나이 들으면 먹을까 싶었는데 되니까 안 먹을 수가 없더구만요. 눈도 침침해져서 눈에 또 좋은 약을 찾아서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나이가 들게 되면 자꾸 몸에 여러 부분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뭐 그렇다면 늙어서 예수 믿지 않을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다 믿겠지요. 또한 믿음이 없다고 하여서 병상에 누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병이 없는 몸은 각자 개인이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갈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생활을 잘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과도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지요. 불신자들은 몸에 병이 생기면 의사와 약만을 의지합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의사와 이거 말고도 탁월한 명의인 우리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보다 병에서 회복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몸에 병이 듭니다. 병이 들 때 약과 의사를 찾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것만으로 몸에 병을 고치겠다. 요거는 신앙이 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대해서 약과 의사를 인정하고 찾아가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병행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몸에 있는 질병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일 때는 그때는 약과 의술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유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팔레스타인 땅 벳세다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이 맹인을 치유하여서 시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탁 뱉습니다. 눈에다가 그리고 발랐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안수가 아니고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온전한 시력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본문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와 누가에는 이 본문이 실려 있지 않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대본으로 해가지고 다시 자기의 복음서인 마태와 누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이 벳세다 맹인 치유 기사를 빼먹습니다. 의도적으로 빼먹어요. 왜냐하면 마태와 누가에는 빼버린 이유가 예수의 능력이 불완전하다고 독자들이 오해할 소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치유 기사가 짧은 기사이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질병은 우리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단 한 번의 안수로 낫기도 하는데 이 낫는 것을 신유라고 부릅니다. Divine Healing, 신유로 낫기도 하지만은 점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치유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제자들이 같이 갔다면 제자들이 그 맹인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갔을 터이겠지요. 마을 밖 한적한 곳에서 우리 주님은 그 맹인에게 두 번이나 안수하십니다. 23절에는 맹인의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왜 눈에다 침을 뱉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다시 그에게 안수합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의 안수를 이렇게 행하십니다. 이 맹인에게 첫 안수를 했을 때에는 맹인의 눈이 약간 열렸기에 그는 사람들을 보았지만은 마치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이 치유되기는 했지만은 초점이 안 맞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완전하게 치유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손을 그에게 대시면서 안수하시자 이 맹인의 눈이 완전하게 치유돼서 눈에 초점이 맞고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맹인들을 치유할 때에는 주님이 단 한 번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맹인들의 눈이 착 열렸습니다. 여리고성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할 때는 안수도 안 합니다. 그냥 말씀을 선포했더니만 맹인의 눈이 치유가 됩니다.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도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었더니 완전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에다 침을 뱉고 이겨가지고 맹인의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낫게 된다. 그 말씀 믿고 가서 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났던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옛날 상태로 안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옛날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사기꾼으로 붙잡혀 죽습니다. 안 그래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데 눈이 뜨여졌다가 다음 날 눈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사기꾼이지요. 그거는 죽어요. 예수님 한번 치유되고 옛날로 안 돌아갔습니다. 완전했습니다. 주님 치료하신. 그러나 오늘 벳세다의 이 맹인은 단 한 번의 안수가 아니라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두 번의 안수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벳세다 맹인의 믿음 부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병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는 분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라도 없다면 신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수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출중하였고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병자의 믿음이 없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고향 땅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고향 땅에서는 할 수가 없었나요? 그 이유는 나사렛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사할 수 없었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권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병자의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타고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이 도관이 크면 클수록 우리 주님의 능력이 한꺼번에 많이 내게로 들어올 것이고 도관이 가늘고 작으면 작을수록 주님의 권능이 작게 내게로 흘러 들어오겠지요. 만약에 그 도관이 죄와 허물이라는 녹으로 꽉 막혀 있으면 주님 능력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은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실로암 목가의 눈을 치유받은 인물이나 여리고성의 바디메오보다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안수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태와 누가는 독자들이 혹시나 오해할지도 모르는 염려가 있어서 이 치유기사를 싣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두 번씩이나 안수한 것이 아니라 벳세다 맹인의 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이 두 번이나 안수했습니다. 두 번 안수했으니까 그래도 난 거지. 우리는 100번 해도 안 나올 때 많거든요. 주님 사라지면 오실 100번 해도 안 나. 이게 어떻게 된 게. 통곡할 문제예요. 통곡할 문제. 그냥 스치기만 해도 확 났는데 누구요? 열두의 혈루증 알았던 여인. 오늘 이 시대에도 하늘에 오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몸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병이 나아지게도 하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요. 점진적으로 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즉시로 완전하게 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 요거 병 고치는 능력,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줄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신유. 신유를 통해서 갑자기 완전하게 낫거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서서히 낫는 것이나 모두 우리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서서히 낫게 되는 은사는 약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이나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놓임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거나 침을 맞거나 뜸을 뜨거나 아니면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이나 침이나 뜸은 우리 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회복 메커니즘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에 찾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이 발전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전에는 신앙에 의해서만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이제는 인간의 으슬러도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들자면 간질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간질병은 뭐 때문에 일어나요? 귀신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아요. 반들이. 이게 오해입니다. 옛날에 어느 대형교회에서 한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부흥회, 그 교회 사는 부흥회 참석했다가 간질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장로님이 실려서 병원에 살짝 갔다 왔고 교인들은 그거 다 봤고 전부 다 가재민운이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나가지고 장로님이 안절부절했어요. 간질 그러면 귀신 포제스 때가 생기는 병. 아니에요, 그거. 브레인에 데미지가 생기면 관절 생기는 겁니다. 그거는 약 먹으면 돼요. 90, 100살까지 약을 꾸준히 매일 먹으면 관절 발작 안 일어납니다. 물론 그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 귀신이 포제스되어서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귀신이 추방되면 되고요. 그러면 깨끗하게 낫습니다. 또 브레인 데미지대가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손대면 이렇게 나을 수도 있고요. 신유로 약 먹으면 돼요. 걱정할 필요 어디 있어요. 약 먹고 기도하면서 몸을 조절해가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병에 대한 자세입니다. 둘째로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의 영안, 육안 말고의 영안도 점진적으로 밝아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맹인은 육신적인 맹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영안이 어두운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육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안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육안은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누구나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태어날 때는 영안이 있기는 있는데 영안이 감긴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화되어 있는 영안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감겨진 영안이 탁 열려야 됩니다. 저기 The eyes were opened. 열려야 볼 수 있어요. 열려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에서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직후에 나오는 기사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들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고 밝히는 문단이 나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예수의 공생애 사역의 중반 정도, 3년이면 한 1년 6개월 지났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 초반에는 자신의 정체를 일반 대중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에게까지도 숨겼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너희들은 삼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요거를 신학적인 요거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 그럽니다. 숨깁니다. 언제까지? 사역의 중반 때까지. 왜? 예수님을 오해할까 봐 말입니다. 사역의 중반이 되었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자신의 정체를 당신의 제자들에게 알리면서 드러내놓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고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먹보다, 먹는 거 밝힌다, 먹보다. 그 다음에 와인 많이 마시니까 뭐라고요? 주정뱅이다 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은 세례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대답을 하게 되지요. 예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은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고백입니다. 열두 제자들은 공생애 초반 사역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책망을 많이 들었어요. 뭐라고? 세상 말로 하면 찐따라고. 노사지 그런 우둔하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본문 직전 컨텍스트만 하더라도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고서 남긴 조각을 모아보니 일곱 강줄이나 되었습니다.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갈 때 일곱 강줄이나 되는 떡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달랑 떡 하나만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배 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그 남은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는 것으로 오해해서 지들끼리 수근수근거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깨달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지하고 우둔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부족하더라도 착착착 깨달아가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자,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우둔한 자들로 제자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우둔한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야 비로소 예수의 정체를 밝히 보고 신앙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야 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그 이야기 바로 직전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벳세다 맹인의 치유기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말입니다. 벳세다 맹인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눈이 회복되어서 사물을 밝게 보게 되었듯이 우둔한 제자들도 공생의 시작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점진적으로 저들의 감겨있는 영안이 열림으로써 예수의 모습을 밝히 보고 비로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맹인이란 무엇인가? 육신적으로 시력이 제로인 사람을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눈이 건강하더라도 맹인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눈으로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데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지 않는 것은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눈뜬 맹인들입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 중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정보는 아예 보지도 않고 마음을 닫아놓고 사는 분들이 바로 이런 맹인과에 속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맹인들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지요.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인 주님 앞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그 메시아를 보면서도 이런 우둔한 질문을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둔한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게끔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영안이 밝아지게 되어서 이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다양한 예수의 모습을 찾아 발견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그 초유에서 다양한 예수의 모습을 찾아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문제들을 해결해 내야 하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영안을 뜨고서 지구촌 각처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분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띄어지게 하신 영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시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미국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요. 남미 칠레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가열되고 있고요. 그게 지하철 요금을 조금 올려가지고 지금 팡 터져가지고 무정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중동의 레바논과 이라크에도 부패 정권에 대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홍콩에서도 반중 시위가 격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시위가 점입 가경입니다. 하나는 강화문에서 하나는 서초동 그 법원 앞에서 진보와 보수라기보다는 수구 세력들이 이렇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눈에 비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현금의 이런 시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겠는가 말입니다. 현 온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정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타락해 있는 이 시대정신, 이것들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또한 나의 개인적인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즐거운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영안을 뜨고 우리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적어도 내 삶에 벌어지는 이 사건들 속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찾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주님 보시는 눈으로. 자꾸 육안으로 바라보니까 점점 더 사건이 꼬이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세상 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문제를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 어디 가는데요? 그 다음 밀실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쇼부를 보면 됩니다. 기도하며 그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시각을 가지고 주님과 생각이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주님 바로 들으십니다. 그러면 말을 맺겠습니다. 베세다 맹인 치유기사에서 우리 주님은 이 맹인에게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이나 안수한 것은 주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맹인이 믿음이 부족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치유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전진적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약이나 침이나 뜸 같은 보조적인 도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사용하기도 하시면서 우리 몸의 병을 치유해 놓으십니다. 벳세다 맹인의 눈을 치유하신 주님의 의도, 우리의 영안도 벳세다 맹인처럼 우리의 영안이 치유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안은 이 맹인처럼 단계적으로 열려집니다.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알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단계적으로 우리의 영안이 더 열리면 더 많이 예수가 누구인 줄을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의 눈으로 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닫혀있는 내 영안을 하나님 이 시간만이라도 성령으로 열어주셔서 죽음 저 너머 사후세계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끔 눈을 열어달라 기도해 주시고 그 열린 눈으로 내 삶에 다가온 사건들을 해석하고 조명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